이제 다니엘서 거의 마지막 이 부분인데요. 계속 다니엘서 여러분이 이제 들었던 분들은 다니엘서는 환상과 꿈으로 되어 있거나 꿈과 환상으로 되어 있거나 그리고 같은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주님이 그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역사 어떤 세계에서 일어난 어떤 세계사를 이렇게 알지 못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아먹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다니엘서 이 새벽에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서 2장 7장, 8장, 그리고 11장, 12장에 걸쳐서 계속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니엘에게 혹은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꿈 신상을 통하여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대해서 또 7장에서는 네 짐승 환상을 통하여서 8장에서는 순양과 순염소 환상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순양, 순염소가 순양은 메대 바사 페르시아고 그리고 순염소는 헬라 왕이다라고까지 8장 20절, 21절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놓고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9장에 나오고 인자 같은 이가 나와서 또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그 환상을 10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것처럼 11장에서 다시 한번 11장 1절에 다리오 원년에 그랬어요. 다리오 사람,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러니까 이 다리오 원년에 9장도 다리오가 왕이 되는 첫째 해라고 그랬으니까 9장에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환상도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네 제국으로 그 부하 장수들이 제국을 나누게 되는데 곧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 시리아 쪽의 셀루커스 왕조, 그다음에 터키 쪽의 리스마커스 그리고 지금의 마게도냐인데 빌립보 그 지역에는 카산더라는 그 장수가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서 네 제국으로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계속 성경은 지금 반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 쪽 셀루커스 왕조와 남쪽 이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계속 각축전을 벌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을 놓고 서로 세력 다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의 그 프톨레미 왕조의 거의 한 100여 년을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다가 시리아 쪽의 셀루커스 왕조의 그 안티오커스 4세라는 그왕 때에 그가 좀 강하여서 이 애굽을 이기고 이제 3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 왕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지 스스로 신의 현현자라는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자기가 붙이고 자기는 신이다라는 그런 명명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이제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이렇게 공격하러 가면서 이제 시리아 쪽에서 애굽 쪽으로 가려면 이스라엘 땅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면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애굽에 가서 돌아오면서 또 공격하고 그런데 계속 그렇게 이제 이겼다가 나중에 로마가 이제 형성되면서 로마가 이제 애굽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로마 때문에 이 시리아 에피파네스 왕이 전쟁에 지고 갑니다. 지고 가면서 그진 화풀이를 어디다 하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뭐 세우고 또이그 성경에 금지한 돼지 피를 그 성전에 막 뿌리면서 이 가증한 일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할례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와 절기도 지키지 못하게 하지 그 엄청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이제 마카비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반항하여서 독립운동을 하고 결국은 그 투쟁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또 핍박과 많은 죽임을 당하기는 했지만 결국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가 한 100여 년 동안 독립을 유지하고 있다가 결국 이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또 이제 예루살렘에 함락되면서 로마에 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요 이야기가 그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렉산더 사후, 알렉산더 죽고 난 다음에 등장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유독 지금 다니엘서는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21절 그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라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 한 사람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한번 제가 몇 구절만 이제 찾아볼게요. 이제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7장은 이제 네 짐승 환상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주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면서 그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 땅을 차지하는 모든 왕들마다 괴롭혔죠. 그런데 특히나 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 하는 그 왕은 그 정도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잔악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자, 8장에서는 23절 24절입니다. 자, 8장 23절 시작.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요 네 왕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 이후에 나타날 네 제국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 한 왕 시리아 쪽 에피파네스 아티오코스 4세를 말합니다. 24절 시작.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고 했어요. 이 한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이 비천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이요. 자, 9장 26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예순 두 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중간중간 하나님이 물론 간섭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자 이기고 승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엄청난 핍박이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 하는 용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용이 끊임없이 그 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낳은 여자 곧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엄청나게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용이 나서서 그럽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미가엘이 그 용과 싸워 그 용을 이기고 물리쳤다라는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 12장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이 이제 세상에 와서 여자의 후손들을 괴롭혔다 괴롭힌다라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응답받고 살지만 끊임없이 용이 대적하며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그 말은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한다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라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을 내가 죽기까지 지키는 그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요.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 언약을 저버리고 거기에 빌붙어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도라 해서 주님을 믿는다 해서 핍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수없습니다. 지금도 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속상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다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또한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만을 찾는 마귀의 그 입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의 신앙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언급할 정도로 다니엘서는 계속 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상징적인 인물이죠. 역사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셀루코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4세, 그 안티오코스 4세, 곧 자기를 신이라고 말했던 에피파네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역사상 나타난 이 특정 인물이나 이 조직으로 딱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으로,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를 보내고 또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에피파네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핍박은 있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또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 보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성도의 신앙을 흔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다양하겠죠. 적그리스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의 입술을 가지고 용의 모습을 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로 이 두 세력, 두 짐승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이 열불, 머리가 일곱 개고 열불 달린 짐승, 엄청난 새를 가지고 핍박하는 그런 짐승으로 드러납니다. 또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마치 용처럼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양처럼 보이는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은 굉장히 미혹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한편으로는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미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단의 세력을 통해서 미혹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를 하여금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것도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핍박 때문에 무너지고, 한편으로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교회에 아니어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주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성도의 신앙을 따라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을 21절에 한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없는 이 비천한 출신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열한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 에피파네스 곧 안티오코스 4세는 왕이 될 자격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잔인한 일을 행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정변을 일으켜서 왕위를 쟁탈하고 또 노략한 재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리고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큰 군대를 일으켜 남방 애굽 원정까지 나갔고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래봐야 하나님 보시기에 비루한 인생, 비천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그를 성경은 비천한 인생이다,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그러려고 뭐 아무리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비천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은 비천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오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 곧 성도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빛나게 높여주셔야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치며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또한 자기 힘을 과시해도 그래봤자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천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인가가 중요하죠.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생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비천한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천한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방왕은 남방 정복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부터 35절 말씀까지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고 또 가증한 것을 제단에 세워서 성전 그리고 안식일 성직자들을 이 모독합니다. 이 가증한 것을 제단에 세웠다는 것은 제우스 신 우상을 막 제단에 세우기도 합니다. 그 성전 거룩한 곳에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고 돼지 피를 뿌리고 할례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을 했다는 거죠. 이 거룩한 언약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자들은 그렇게 그 사람 편에 붙어서 자기의 삶을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신실함을 지킨 자들은 거세게 탄압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탄압의 변절로 목숨을 부지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충절로 목숨을 내놓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절부터 33절 쭉 이렇게 보면 32절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제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런 엄청난 칼날, 불꽃, 사로잡힘, 약탈을 당하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일으켜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쳤던 헌신적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핍박을 이기지 못하여서 타협하거나 아니면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그 생명을 걸고 죽을지언정 주님 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 성도의 신앙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지위와 소속을 가려내는 것은 언제나 이 풀무불 같은 고난인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변절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목숨으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평안한 때야 누구든지 신앙 생활을 얻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엄청난 핍박의 때 혹은 미혹의 때에 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느냐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과연 이 마지막 때에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준비되어 있느냐 말씀입니다. 만약에 준비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비천한 사람과 함께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성도의 신앙을 따라 사는 사람은 비록 죽을지언정 주님 은혜 안에 있는 백성인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때로는 핍박을 통해서 때로는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그 시대마다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자 옥석을 가립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마 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그 물음에 우리가 응답할 때입니다. 주님, 내가 성도의 신앙을 따라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내 믿음 지켜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자녀들의 믿음 지키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답을 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겠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때, 시기에 대해서 몇 구절 쭉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거기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24절에 그가 평안한 때라고 때 이야기했고요. 27절에도 한 밥상에 앉았을 때라고 말씀했고요. 29절에서도 작정한 기한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기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그 확신의 표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북방왕이 기회를 노려 전쟁을 일으킨 것도 또 협상에서 실패한 것도 예루살렘을 탄압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제안하신 그 시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핍박도 그런 환난도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운영하시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그것도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사탄을 통해서 그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핍박도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고난도 허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기를 원하시고 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 지켜서 성도는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렇게 찬양하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답하며 끝까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